VOA 세계뉴스입니다.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미 육군 전술 미사일 체계의 용도 지침을 변경했다고 어제 확인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국가안보 소통보좌관은 이날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현재 그들은 즉각적인 필요가 있을 경우 에이테큼스를 사용해 자신들을 방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또 크루스크 일대에서 에이테큼스가 사용되고 있다면서 우리는 명백히 관련 지침을 변경했고 우크라이나군의 표적화 절차 등에 따라 특정 유형의 목표물을 타격하는 데 에이테큼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지침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등 서방국들은 러시아와의 확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우크라이나에 제공해온 장거리 미사일 등을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제안해왔습니다. 하지만 언론들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에이테큼스를 러시아 영토 내 목표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최근 보도했으며 러시아 국방부는 지난 19일 러시아 브랴스크 지역에 우크라이나군의 에이테큼스 공격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지난 18일 성명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무기 사용을 승인한다면 이는 미국의 분쟁 개입 결정이나 다름없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북동부 하르키우 지역의 일부를 점령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하르키우 내 코판키 마을을 점령했다고 밝혔다고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최근 도네츠크 등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진격을 계속하는 가운데 지난 8월 우크라이나군의 크루스크 기습 침공으로 빼앗겼던 지역의 40%가량을 되찾는 등 우크라이나 북동부 전선에 대한 공세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르키우는 북쪽으로 크루스크와 맞닿아 있는 지역입니다. 한편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곳곳에 대규모 드론 공습을 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이날 발표해서 밤사이 러시아군이 총 188개 드론을 동원해 공습을 가했으며 이 중 76기가 요격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96개의 드론은 우크라이나군의 전자전으로 무력화됐으며 5기는 벨라루스로 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 드론 중 일부는 이란제 샤히드 드론이었다고 우크라이나 공군은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과 현지 당국은 이날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서부 테르노필 지역 대부분이 단전과 단수 사태를 겪는 등 주요 기반 시설이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테르노필은 우크라이나 서쪽으로 인접한 폴란드의 접경에서 220k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조직 헤즈볼라 간의 휴전협상 타결이 임박했다고 미국 백악관이 어제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관련 협상 타결이 가까워진 지점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그러면서 아직 협상이 타결된 것은 아님을 전제로 우리는 이 사안의 궤적이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CNN 방송에 따르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헤즈볼라와의 휴전 계획을 원칙적으로 승인했으며 오늘 전시 내각에서 관련 표결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엘리아스 부사부 레바논 의회 부의장도 로이터 통신에 네타냐후 총리가 마음을 바꾸지 않는 한 미국이 제안한 이스라엘과의 휴전에 심각한 장애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휴전안은 이스라엘군이 60일 안에 레바논 남부지역에서 모두 철수하고 이스라엘 레바논 접경지역에 레바논 정규군이 배치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총리실은 양측이 휴전합의 관련 문구에 동의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수많은 이들이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 쏟아져 들어와서 미국의 범죄와 마약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면서 집권 첫날인 1월 20일 첫 행정명령 중 하나로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서류들에 서명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멕시코와 캐나다는 범죄와 마약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며 두 나라가 가진 권한을 이용해 이 같은 행태가 근절될 때까지 높은 관세율이 계속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합성 마약 펜타닐의 주요 원료 공급국으로 지목되어 중국에 대해서는 해당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중국산 제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더 부과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26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규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군이 현재 우크라이나로 진격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 500여 명이 사망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별도로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파병 대가로 이중 용도 기술과 장비를 판매하고 있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북러 협력 심화가 영내 안정과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북러 군사밀착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북중 관계는 여전히 냉랭한 기운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일부 지역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바람 약간 강해지는 지역이 있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8도에서 0도, 최고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7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2에서 4m, 서해 앞바다는 1에서 3.5m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군이 현재 우크라이나로 진격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 500여 명이 사망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별도로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25일 우크라이나에 북한군이 있다는 징후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밝히며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북한군이 쿠르스크 지역 주변에 배치돼 있지만 현재 우크라이나로 이동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CNN 방송은 22일 우크라이나 안보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북한군 기술 자문들이 러시아가 점령한 흑해 연안의 우크라이나 항구 도시 마리우폴에 나타났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또 우크라이나가 영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장거리 미사일 스톰 쉐도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을 공격해 북한군 500여 명이 사망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앞서 말한 것처럼 북한군이 그 지역에 있으며 우크라이나군과 교전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면서도 하지만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보도는 아직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군사전문 매체 글로벌 디펜스 코퍼레이션은 우크라이나가 지난 20일 스톰 쉐도 순항미사일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을 공격하면서 북한군 500명이 사망했다고 21일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국가정보원은 24일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구체적인 첩보가 있어 면밀히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주둔하던 북한군 500명이 사망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한 질문에 우리는 전투작전에서 북한군을 봤다면서도 피해 상황에 대한 평가는 우크라이나 정부에 문의하길 바란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We have seen North Korean troops in our combat operations with respect to any kind of damage assessment. I would refer to the government of Ukraine.
밀러 대변인은 또 이날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미국과 한국 등의 안보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살상용 무기 지원 가능성에 러시아 외무 차관이 강하게 반발한 데 대한 논평 요청에 가상의 상황을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과 미국, 일본 그리고 다른 여러 나라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투에 북한군이 합류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있는 매우 현실적인 안보 우려에 대한 책임은 러시아에만 있다고 답했습니다.
It is Russia and Russia alone that is responsible for the very real security concerns that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nd any number of other countries.
앞서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24일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산 무기가 러시아 시민을 살상하는 데 사용되면 양국 관계가 완전히 파괴될 수 있다는 점을 한국이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물론 필요한 모든 방법으로 이에 대응할 것이고 이것이 한국 자체의 안보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 정부가 단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외부의 유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국익을 우선으로 고려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북한군이 현대전 경험을 쌓게 되면 우리 안보에 치명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종전과 같은 인도주의 관점에 지원해서 이제는 북한군의 관여 정도에 따라서 단계별로 지원 방식을 바꿔나간다며 무기 지원이라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25일 루덴코 차관의 발언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놓은 단계적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러시아가 북한의 파병 대가로 이중 용도 기술과 장비를 판매하고 있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북러 협력 심화가 영내 안정과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25일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지원으로 상당한 혜택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러시아가 북한의 파병 대가로 군사 기술과 원유 등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된다는 잇단 분석에 대한 BOA 논평 요청에 이같이 말하면서 이에 따라 북한이 영내에서 더욱 공격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보조금이나 무상 연료를 제공함으로써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수십 년 동안 북한을 압박해온 막대한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또한 북한의 이중용도 기술과 장비를 판매하고 있다며 김 위원장은 제조뿐만 아니라 군사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과 러시아 간의 이 같은 파트너십 확대는 역내 안정과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와 북한 간의 협력 심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글로벌 비확산 체제 유지,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 러시아의 잔인한 전쟁에 맞서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방어 지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우려해야 할 동향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18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파병을 통해 러시아를 지원하고 받을 대가가 무엇인지가 한반도 안보에 매우 큰 함의가 있다면서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to watch and see what will Russia provide to North Korea in return for military.
세이머 전 조정관은 러시아가 이미 북한의 무기 지원 대가로 식량과 석유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북한은 병력 파견으로 이보다 더 큰 대가를 바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러시아가 북한의 첨단 군사 장비, 방공, 첨단 전투기, 미사일 핵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지 여부라며 러시아가 관련 지원에 나선다면 한반도 내 힘의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앞서 한국의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22일 한국 SBS 방송의 뉴스 브리핑에 출연해 러시아가 북한의 취약한 평양 방공망을 보강하기 위해 관련된 장비와 대공 미사일 등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지난 5월 27일 군사 정찰 위성을 실패한 이후 이미 지난해부터 위성 관련 기술을 지원해왔다고 공언해왔고 그 외에 여러 군사 기술이 일부 들어오고 있고 또 여러 경제적 지원이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날 영국의 비영리 단체인 오픈소스 센터는 위성 사진 분석을 통해 러시아가 지난 3월 7일 이후 43차례에 걸쳐 북한에 원유를 공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과 러시아는 북한군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 비판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바실리 네반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지난 1일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외국 용병들로 군대를 가득 채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앞서 전날 북한군 러시아 파병을 주제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파병 사실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미국과 서방 국가들을 비난했습니다. 김 대사는 러시아의 전략적 패배를 가하려는 절망적인 야망 속에서 미국 주도 정보와 대결을 추구하는 서방의 선동은 우크라이나 상황을 악화시키고 장기전과 세계대전을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에 국가 안보 정책을 이끌 주요 참모진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내년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갖게 될 상원에서 무난하게 인준을 받을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이들의 과거 한반도와 중국 관련 발언과 활동을 이종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지명된 마이크 월츠 하원 의원은 워싱턴 정계에서 국가안보 정책과 관련해 오랜 경력을 쌓은 인사입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 및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 아래서 국방정책 국장을 지낸 월츠 의원은 2018년 하원의원에 당선된 뒤 군사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외교위원회에서 활동해왔습니다. 대령으로 주방위군에서 복무한 월츠 의원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활동을 비판하고 미국이 이 지역의 잠재적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특히 중국의 타이완 침공 시 한국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월츠 의원은 지난 2022년 3월 군사위 청문회에서 중국이 타이완을 침략할 경우 미군이 타이완 보호를 위해 병력을 한국에서 동원하는 걸 한국 정부가 허용할 준비가 돼 있느냐면서 미국 정부는 중국의 타이완 침공 시 군사 계획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적극적인 논의는 물론 한국의 역할에 관한 공개적인 입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선 지난 2022년 VOA에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을 못 본 척하고 그것이 사라지기만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며 우리는 은둔의 왕국인 북한에 대한 제재를 실제로 집행하기 시작하는 최대 압박 정책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월치 의원은 또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선 지난달 한 행사에서 지금 당장 태평양에 필요한 시간과 보물,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가라고 반문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목표에 대한 재평가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은 상원의 인준이 필요 없는 직책으로 월치 의원은 주요 국가안보 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브리핑하고 여러 기관과 조율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 백악관 수석 국가안보부보좌관으로 지명된 알렉스 원 전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는 1기 행정부에서 미국 실무협상을 담당했던 인물입니다. 왕 지명자는 지난 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부대표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를 역임했으며 유엔 주재 미국 특별정무대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8년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후속 협상을 위해 마이크 폼페오 당시 국무장관이 7월 평양을 방문했을 때 수행하는 등 북한과의 협상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왕 지명자는 지난 2020년 유엔 특별 정무대사 지명 당시 진행된 상원 외교위 인준 정문회에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대북 압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중국이 대북 제재 유행과 관련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2021년 9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 행사에선 북한이 순항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미국과 한국을 주기적으로 시험하면서 도발을 통해 보상받을 기회를 계속 모색하고 있다며 미국은 북한이 이런 정책으론 체제 보장, 경제 발전 등 궁극적으로 원하는 걸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미한 연합군사 훈련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In other words, testing the U.S. and the ROK periodically, keeping on the lookout for any opportunities to reap rewards.
또 북한에 대한 외교의 문을 계속 열어두면서 다른 나라들이 대북 제재 이행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압박 없는 외교는 헛되지만 외교 없는 압박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국무장관에 지명된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은 외교위와 정보위 소속의 중진 의원으로 상원 인준을 쉽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입니다. 3선 상원 의원인 루비오 의원은 쿠바 공산당 정부에 대한 노골적인 비판자이자 이스라엘의 강력한 지지자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의회의 대표적인 중국 매파로 평가됩니다. 중국은 2020년 홍콩 민주화 시위에 대한 루비오 의원의 강력한 비판 입장을 문제 삼아 루비오 의원에게 제재를 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루비오 의원은 중국의 위구르 쪽에 대한 대우를 지적하며 이들의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미국 수입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홍콩의 미국 경제 및 무역 사무소 인증을 취소하는 법안을 추진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북한과 관련해선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 의원과 함께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특히 VOA 기자와 만나 북한 문제와 관련해 김정은 정권을 겨냥한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대북 제재 집행을 촉구하면서도 근본적인 해법은 주민들의 힘을 통한 내부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북러 군사협력과 관련해선 최근 VOA에 북한의 러시아는 고립감을 해소하고 무기 구입을 통해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며 유리한 조건으로 여러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라며 계속 지켜봐야 할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North Korea, Russia helps them break a sense of isolation, gives them access to.
한국과 관련해선 VOA에 지난 2월 한국과 쿠바와의 외교 관계 수립과 과거 한국 정부의 모호한 대중 정책 기조에 대해 불만을 표하는 등 동맹국 비판도 서슴지 않았던 인사입니다. 국방장관에 지명된 폭스뉴스 해설자 피트 헤그세스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해 훈장을 받은 육군 소령 출신입니다. 헤그세스 지명자의 국방정책 관련 입장은 지난 6월 출간한 저서 전사들과의 전쟁,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사람들의 배신지에 숨겨진 이야기를 통해 알려진 것이 거의 전부입니다. 헤그세스 지명자는 이 책에서 지난 세기 동안 유럽의 긴급 연락처였던 미국이 왜 독선적이고 무력한 국가들이 더 이상 지키지 않는 구시대적이고 일방적인 방위협정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말을 들어야 하는가라며 북대서양조약기구를 비판했습니다. 중국과 관련해선 최근 팟캐스트와 TV방송에 출연해 중국이 특별히 미국을 물리치는 데 초점을 두고 군대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북한과 문제와 관련해선 지난 2017년 8월 폭스뉴스에서 선제 공격과 관련해 제대로 해야 하고 결정적이어야 하며 얼마나 포괄적인지가 관건이라며 선제 공격의 장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위기에서 18곳의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인 국가정보국장에 지명된 툴시 개버드 전 하원 의원은 2022년 민주당을 탈당한 후 바이든 행정부에 특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인사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강력한 비판적 입장으로 인해 일부 민주당 상원 의원들로부터 반대에 직면할 수 있지만 내년 초부터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게 될 상원에서 인준되는데 그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올해 43세인 개버드 전 의원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하와이 방위군 소령으로 이라크에 파병됐으며 현재는 미 육군 예비군 중령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와이주를 대표하는 4선 하원 의원을 지낸 개버드 전 의원은 2020년 대선 민주당 경선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습니다. 2022년 10월 민주당을 탈당했고 지난 8월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개버드 전 의원은 과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시리아 내전에 대한 군사 개입에 반대하는 발언을 하고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는 진보 성향 의원 50여 명과 함께 한국전 종전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중앙정보국 국장에 지명된 존 래클리프 전 국가정보국장 역시 하원 의원 출신입니다. 2020년 5월 말부터 2021년 1월 트럼프 행정부 1기가 끝날 때까지 국가정보국장으로 활동한 래클리프 지명자는 이번 대선 기간 동안 트럼프 당선인의 국가안보정책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 인사입니다. 국가정보국장으로 지명됐을 때 모든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당시 래클리프 지명자의 경험 부족과 당파성을 이유로 지명에 반대표를 던졌었지만 내년에 공화당이 다시 상원을 장악한 데다 수개월 동안 국가정보국장을 역임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쉽게 인준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래클리프 지명자는 국가정보국장 재임 기간 동안 대중 강경파로서의 입지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2020년 12월 미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은 미국과 전 세계를 경제적, 군사적, 기술적으로 지배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선 2020년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은 군사행동으로부터 정권을 보호하고 국제사회에서 입지를 확보하는데 핵무기를 필수적인 것으로 계속 보고 있다고 믿는다며 비핵화에 대한 북한 정권의 의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I view North Korea as the same danger that they have.
그러면서도 북한은 제재 완화와 기타 정치적 안보상 혜택을 대가로 일부 핵과 미사일 양보를 거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대사로 지명된 앨리스 스테파니 공화당 하원 의원은 수년간 의회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이자 가장 신뢰받는 인사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한 인물입니다. 스테파니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출마하기도 전에 지지 입장을 밝혔고 공화당 예비선거 기간 동안 트럼프 당선인 대신 공격적인 선거운동을 펼쳤습니다. 스테파니 의원은 트럼프 당선인의 계속되는 2020년 선거 부정 주장을 비판하다 축출된 리즈 체니 전 공화당 하원 의원을 대신해 2021년 하원 공화당 지도부 자리에 올랐습니다. 스테파니 의원은 이스라엘에 대한 강력한 지지자로 유엔과 관련해선 팔레스타인 난민을 지원하는 유엔 구호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이란에 대해선 최대 압박 캠페인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입장은 공개적으로 알려진 바가 거의 없는 가운데 북한과 이란 등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 본토를 보호하기 위한 요격미사일을 뉴욕에 추가 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데 앞장서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러 군사 밀착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북중 관계는 여전히 냉랭한 기운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북러 협력이 당사국 문제라는 원칙적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자국 경제난을 가중시킬 수 있는 북한의 행동에 불만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의 김환영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영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북중 관계가 좋지 않다는 징후들이 계속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북한이 최근 각국의 상품을 전시하는 국제상품전람회를 개최했는데 이번 행사에서 북러 밀착관계가 부각된 반면 북중 간 소원한 관계가 또다시 확인됐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20일 제16차 평양 가을철 국제 상품 전람회가 개막됐다며 우리나라와 러시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160여 개 기업체와 회사들이 생산한 국제 경쟁력을 갖춘 제품들이 출품됐다고 전했습니다. 노동신문은 러시아 기업 제품이 출품됐음을 직접 언급하면서 신문에 실은 한 장의 사진에도 러시아 제품이 출품된 부스를 부각시켰습니다. 반면 이 행사에 참석한 왕야쥔 평양 주재 중국 대사와 중국 대사관 외교관들에 대해선 참석 사실은 물론 중국에 대한 언급을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북중은 올해 수교 75주년을 맞아 조중 우호의 해를 선포했음에도 양국 관계를 부각하는 행보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북러 신조약을 체결한 이후 북중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다는 정황들은 계속 포착돼 왔습니다.
네, 북한과 러시아가 신조약을 체결한 이후에 북한이 인민군을 러시아에 파병까지 했는데 중국은 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었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23일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분쟁 확산을 막고 불에 기름을 끼얹어 적대감을 키우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사태를 조기에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발언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가 불거진 직후 나온 것으로 북러 밀착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애둘러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 연구 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중국 경제가 최악인 상황이고 시진핑의 지도력까지 흔들리는 상황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이 상황에서 북러 밀착, 그다음에 유럽이 안 보이게 한 번도 안 보이게 이건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불편한 상황이고 또 중국의 국익과도 이 러우 전쟁 확전, 인민군 참전을 포함해서 이건 아주 불편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다만 린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시 주석이 발언한 이튿날인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중국은 관련 상황을 알고 있지 않다면서 각 당사자가 국면 완화를 추동하고 정치적 해결에 힘쓰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북러 밀착으로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 축소도 우려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이 북한의 행동을 제약할 수단이 있지 않을까요?
아주대학교 미중정책연구소 김웅규 소장은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며 특히 북한이 최근 들어선 핵 보유국 지위를 내세워 중국에 한층 뻣뻣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소장은 중국이 그런 북한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관련한 사치품 금수, 북한의 IT 인력 중국 내 활동 차단 등 압박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소장은 특히 중국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외교적 입지가 약화된 한국과 관계 회복 의지를 노골하고 있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전략 경쟁을 앞둔 포석이기도 하지만 한반도 안정을 해치는 북한의 도발을 반대한다는 분명한 메시지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적대국으로 이미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한국이 어떤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오히려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시키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러한 한반도의 균형이 무너졌을 때 대단히 한반도 상황이 불안정해지고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중국 정부는 지난 1일 관광과 비즈니스 등의 목적으로 최대 15일까지 비자 없이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일방적 무비자 정책 대상국에 한국을 포함시켜 한중관계 개선에 먼저 손을 내민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습니다. 또 시 주석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 15일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계기로 가진 양자 정상회담에서 방중과 방안을 각각 제안했고 두 정상 모두 초청에 감사하다고 화답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북중 관계가 이렇게까지 불편하게 된 이유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은규 소장은 지금은 북한과 중국이 세계 정세를 보는 시각과 전략 등이 모두 다르고 이 때문에 핵심 이익이 부딪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은 신대륙 구도 또는 친미대 반미의 진영 구도로 국제 정세를 보고 이를 적극 활용하려고 하지만 중국은 비록 지금이 미국과의 전략 경쟁 국면이지만 신냉전 구도로 번지는 것을 원치 않고 한반도 등 지역에서의 단기적 불안정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유한 동국대 명예 교수는 북한과 중국의 이념 노선의 차이를 지적했습니다. 고 명예 교수는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반제 계급 투쟁으로 보고 있고 사회주의에 기반한 수령체제 수호에 몰두하고 있지만 중국은 자본주의 세계 경제의 한 축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본주의가 고립해서 자력갱생하겠다는 북한하고 자본주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사이에 좋은 관계가 맺어질 수가 없는 거죠. 북한이 사상 이론적인 조정을 하고 그 분업 구조에서 같이 살자고 하지 않는 한은 어려운 거죠.
고 명예 교수는 북한은 중국과의 교역 확대가 자칫 자본주의 황색 바람을 불러올 수 있다고 보고 이를 꺼릴 수 있다며 그 부담이 적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향후 북중 관계는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지요?
통일연구원 전병곤 박사는 중국이 북한을 압박할 수단들이 있고 북한군 파병이 한반도 불안정 요인이라는 점에서 불만이 있지만 북한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려고 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박사는 중국이 북러와 삼국 소다자 연합 방식으로 미한일에 대응하진 않겠지만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미국과의 전략 경쟁 구도에서 반미 연대감은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에 대해 다른 차원에서 중국이 여러 가지 수단은 갖고 있지만 사용할 의사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러시아에 대해서도 자기네들이 레버리지, 그러니까 수단이 있다 하더라도 그 수단을 사용하는 순간 중러 관계가 악화되거나 막 이렇게 되는 상황까지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러시아는 군수기지로서의 가치 등을 고려해 북한과의 관계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전후복구와 경제 살리기를 위해 한국 또한 여전히 필요한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박사는 북한도 러시아와의 관계가 약화될 가능성에 대비할 것이고 이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를 소홀하게 다루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조 박사는 또 중국의 경우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제한적이지만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정상각도 발사나 7차 핵실험처럼 한반도 위기 수위를 크게 끌어올릴 대형 도발에 대해선 민감하게 보고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북한에 발신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과 조선업 분야 협력 의향을 나타내면서 향후 미한 협력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은 한국이 미국 해군 현대화와 필요한 모든 것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국방장관실 대량살상무기 특별고문을 지낸 피터스 연구원은 양국 협력이 심화되면 잠수함 등 핵심 기술 공유도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피터스 연구원을 인터뷰했습니다.
피터스 연구원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 직후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으며 우리 선박 수출뿐 아니라 보수, 수리, 정비 분야에서도 긴밀하게 한국과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급격한 해군력 확대에 맞서 미국이 동맹국들과 조선업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얼마나 시급한 문제입니까?
I can't stress enough. How critical this issue is amongst defense policymakers in Washington D.C.
워싱턴 D.C.의 국방 정책 입안자들 사이에서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인도 태평양에서 미군 태세 재편을 준비하기 위해 네 가지 우선 순위가 있는데 조선업은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 호위함, 구축함, 잠수함 함대에 대한 더 신속하고 높은 수준의 유지 보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구축함, 호위함. 유조선, 전략해상함, 공격잠수함 등 더 많은 함정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미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건조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미국에 더 많은 조선소를 열어야 합니다.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특히 현대 해군의 매우 중요한 유조선과 수송선 같은 선박 건조를 위해 주요 동맹국, 파트너와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터스 연구원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도 미국 조선업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I think he does. I think when you look at the statements that he has said along with then Senator Vance now Vice President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JD 벤스 부통령 당선인은 모두 미국, 특히 방위 산업 기반을 활성화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제가 차기 행정부를 대변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과거 발언을 보면 미국 내에서 조선소 두 곳, 어쩌면 세 곳의 재가동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선박 수요가 너무 많아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조선소 재가동 외에도 동맹국과 파트너와 협력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업 협력에 있어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 중에서 한국은 얼마나 독보적인 위치에 있습니까? 한국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Well, Korea has a world-class shipbuilding infrastructure, and I think in many ways it has both the workforce.
한국은 세계적인 수준의 조선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미 해군이 함대를 현대화하고 확장하는 데 필요한 현대적인 조선 기술과 인력, 인프라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이 조선업에 대해 생각할 때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조선업 강국으로 한국을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해군의 투자를 다시 확대하려는 미국에게 자연스러운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피터스 연구원님, 중국의 해군력 성장은 얼마나 급격하고 위협적인가요?
The Chinese shipbuilding is it's almost unbelievable. They have a single shipyard that produces more tonnage of ships.
미국의 조선소를 모두 합친 것보다 한 해에 더 많은 선박을 생산하는 단일 조선소가 중국에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는 심각한 우려며 중국이 현재 미 해군보다 더 많은 전투병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미국이 이 문제에 집중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저는 미 해군이 여전히 중국 해군보다 더 치명적이고 더 유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자원을 대량으로 보유하면 자원의 질이 낮더라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호위함, 구축함, 잠수함을 건조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피터스 연구원님, 호위함과 잠수함 건조를 다루기 전에 우선 선박 보수, 수리, 정비 분야를 살펴보고 싶은데요.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은 올해 함정 정비 협약을 미 해군과 체결했습니다. 한화는 미 해군 급유함과 군수지원함 수리 사업을 수주했죠. 향후 미한협력에 있어 선박 보수, 수리, 정비 시장은 얼마나 중요한가요?
It's super important. I can't stress this enough. Because what's happening is we don't have enough maintenance yards to do this.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미국 함정이 수명을 다하는 동안 수행해야 하는 유지 보수나 일상적인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는 정비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박이 30년간 운항한다면 수명이 다하는 동안 두 번의 주요 수리를 위해 정박소에 들어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진행되는 이러한 개조 작업으로 인해 중국에 대응할 수 있는 선박을 건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 함대에 대한 유지 보수와 개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더 많은 함정과 잠수함을 건조해 필요한 함대를 재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해외에서 이러한 종류의 유지 보수와 개조를 할 수 있게 되면 미국 조선소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 미국과 중국 간 실제 분쟁이 발생하면 미국은 서부 해안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수리 및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원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이나 일본, 호주 같은 곳에서도 전투 피해를 수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기 트럼프 정부가 미국 내에서 조선소 두 곳 어쩌면 세 곳의 재가동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한국이 미국 내 조선소를 구입해서 미국 내에서 선박 건조에 나서야 할까요? 미국에서 만든 선박만이 미국의 항구에서 다른 항구로 물품과 승객을 운송할 수 있다는 존스법을 감안할 때 말이죠. 아니면 한국에서 미국 선박을 건조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There's no reason, and Italian companies do this with some of our frigates, the Constellation class frigates in Wisconsin.
한국은 두 가지 모두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조선업체가 현재 미국 위스콘신에서 콘스텔레이션급 호위함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 조선소에서 한국인과 미국인 인력을 사용해 호위함이나 구축함을 만들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또 한국의 부산 등지에서 유조선이나 전략 해상 수송함을 건조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필요로 하는 함정들 중에는 전투함이 아닌 다른 종류의 함정도 많은데 한국이 그런 함정들을 실제로 건조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특정 함정의 경우 한국에서 건조를 하고 수상 전투함의 경우 미국에서 미국인과 한국인 인력을 조합해 건조하는 것을 검토해보자는 것입니다.
피터스 연구원님, 선박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호위함과 잠수함, 구축함 등을 언급하셨는데요. 한국이 건조해 미국에 공급할 수 있는 선박 유형에 제한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버지니아급 잠수함을 미국에 공급할 수 있을까요?
That may be a bridge too far, and there are some real technology sharing concerns that would have to be worked through. And
그건 현실화하기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기술 공유와 관련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미국, 영국, 호주의 안보 동맹인 오커스가 영국과 호주에서 생산하는 잠수함은 버지니아급 잠수함이 아닙니다. 호주가 이 오커스 잠수함을 어떻게 건조할 수 있을지에 대해 미국과 호주가 열심히 고민하고 있죠. 기술이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세부 사항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미국과 호주가 잠수함 건조 방법에 합의할 수 있다면 한국과도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버지니아급 잠수함이나 오커스급 잠수함과 같은 가장 민감한 기술의 경우 워싱턴에서 해결해야 할 몇 가지 실제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한국과 그런 협력이 가능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 간 협력이 심화 확대되고 또 그런 종류의 협력이 필요하다는데 양국이 공감한다면 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더 높은 수준의 정보 공유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I think it's possible. I mean, my personal view is South Korea is underneath the American nuclear umbrella. If we're willing to go to nuclear war,
그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핵 우산이 한국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과 같은 핵심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해 핵 전쟁을 할 의향이 있다면 특정 핵심 기술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호주와 정보 공유에 관해 같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죠. 정보 공유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선박 건조 외에 한국은 미국과 어떤 방산 협력을 할 수 있을까요?
For sure, long-range munitions. I think 155 artillery rounds are important, but I also think some
장거리 타격용 군수품 생산 협력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155mm 포탄도 중요하지만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순항미사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미국의 순항미사일 재고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성능이 입증된 주요 장거리 발사체와 관련해선 미국이 한국과 공동 생산이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데 매우 개방적일 것입니다.
피터스 연구원님, 트럼프 2기 정부 하에 미한 동맹 관계에 대한 우려가 한국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선업과 방산 협력을 통해 향후 양국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Look, I think South Korea has a good story to tell, in that it's a very capable ally with a strong, robust, credible, highly lethal military force.
확실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설득력 있는 스토리가 있다고 봅니다. 강력하고 견고하며 신뢰할 수 있고 매우 치명적인 군사력을 갖춘 유능한 동맹국이란 점에서 말이죠. 한국은 또 한반도에 있는 미군 기지에도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고 서태평양과 동아시아에서 지원의 요새죠. 따라서 저는 향후 트럼프 행정부에 제시할 한국의 스토리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선박과 군수품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은 설득력을 더욱 높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으로부터 미국의 인태 국방 전략과 연계된 미한 조선업 협력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국 해군 전쟁대학의 조너선 카벌리 교수의 의견을 보내드립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러시아 파병으로 연간 3억 5천만 달러의 외화 소득을 올릴 것으로 이영종 북한 연구센터장은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군이 투입된 쿠르스크 전투 등 앞으로 한두 달이 중요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언론인으로 또 전문가로 30년 이상 북한을 관찰해온 이영종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을 최원기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한국국가정보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에서 북한군과 교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파병된 북한군에서도 사상자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안타깝게도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유감스럽지만 많은 사상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군으로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전장 현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러시아 지휘관부터 배속된 이런 상황이라 커뮤니케이션 등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격전지에 투입됐다는 점, 또 러시아 군보다 앞서 전면에 나서야 하는 상황 등이 북한 장병, 북한 병사들의 많은 희생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파병된 북한군 병력 만여 명을 도착 한 달도 안 돼 최전선인 쿠르스크에 배치했습니다. 북한군을 총알바지로 활용하려는 의도일까요?
그렇습니다. 일부 외신이 보도했듯이 고기 분쇄기에 밀어넣는 이런 끔찍한 상황, 지금 벌어질 상황이 임박해 있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쟁이 시작된 이후 러시아 측에서만 사상자가 60만 명이 발생했고요. 소집령에 따라서 70만 명이 해외로 도피한 상황에서 푸틴은 북한군을 포함한 5만 명의 병력을 이곳 격전지 쿠르스크에 투입하려는 이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푸틴으로서는 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본토인 쿠르스크를 빼앗겼다는 점에서 이곳을 되찾아야 되는 절박한 상황, 자존심이 걸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쿠르스크 전투를 포함해 앞으로 한두 달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 겁니까?
1월 20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면 24시간 내에 전쟁을 끝내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당장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수 있고 또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그의 발언이 상징하는 바가 크기 때문입니다. 북한군으로서는 개전 초기, 전장에 투입된 초기 많은 성과를 거두어기 하기 때문에 전투에서나 좀 격전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러시아 입장에서도 지금 우크라이나 영토 한 18% 정도를 차지한 상황, 또 쿠르스크를 탈환해야 되는 상황, 또 푸틴의 권고, 푸틴의 어떤 조치에 따라서 이 전쟁을 끝내야 되는 이런 상황을 맞게 될 경우 어떻게 해서든 유리한 국면, 특히 영토 차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유리한 국면을 차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한두 달 내에 매우 격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국면입니다.
북한 당국과 노동신문은 북한군 파병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 내부에서도 파병에 대한 소문이 퍼지지 않겠습니까?
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군인이 투입돼 있고요. 두 번째로는 최초 파병이라는 사안의 중대성, 또 한국 방송 보도 등이 북한 내부에 전해져서 퍼질 수 있다는 이런 점 등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할 시 북한 내부의 소문이 번지는 걸 막기 어렵기 때문에요. 어느 순간 김정은은 이 사실을 공개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고민스러운 딜레마 상황에 빠지게 될 겁니다.
김정규 북한 외무성 부상은 10월 25일 북한군 파병과 관련해 그러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되는 행동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맞는 얘기일까요?
완전히 틀린 얘기이고 허구입니다. 지난 6월 김정은과 푸틴이 평양에서 체결한 북러 신조약 제4조는 무력 침공 시 전쟁 상태에 빠졌을 경우 유엔 헌정 51조와 북러 법에 따라서 파병을 한다.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김정규도 이를 근거로 해서 발언을 한 것 같지만 이 조항은 침략을 당한 경우, 그러니까 유엔 헌장 51조는 침략을 당한 경우에 도울 수 있는, 자위권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이런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은 불법이고 부당한 침략이기 때문에 이는 이 규정에 맞지가 않습니다. 이미 유엔 헌장 2조 사항의 강제 규범, 그러니까 무력 행사나 위협의 금지에 해당하는 부분도 러시아는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에 만 명가량의 병력과 기술자 수천 명을 보내고 또 천만 발가량의 포탄을 지원했는데요. 이로 인해 얻는 외화 소득이 어느 정도 될까요?
한국의 국정원과 한미정보당국이 언급하고 있는 파병 규모 1만 1,000명을 기준으로 할 때 이들이 월 2,000달러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연간 이들이 벌어들이는 돈이 2억 6천만 달러 정도 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매일 김정은으로서는 개성공단에서 벌어들였던 5만 명의 근로자들이 일했던 것보다 8배를 더 벌어들일 수 있고요. 해외 근로자들, 러시아에 파견된 근로자들이 또 800달러씩 월 수입을 거두고 있습니다. 1천만 발의 포탄, 무기 등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김정은은 연간 적어도 3억 5천만 달러, 그러니까 하루에 100만 불 이상씩은 꼬박꼬박 걷어들이는 이런 상황을 보일 수 있습니다. 김정은으로서는 놓치기 어려운 통치자금 불리기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왜 러시아 파병을 결정했는지, 그리고 이 같은 도박이 성공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북러 간의 어쨌든 전쟁 참여를 통해서 혈맹관계로 양측의 관계를 격상시키려는 의도가 있고요. 또 실리적으로 외화를 벌어들이려는 이런 두 가지 포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도박이 성공을 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는 선거 유세에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전쟁이 일찍 끝나면 북한군도 다시 귀국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네, 트럼프의 어떤 중재나 어떤 조치에 의해서 전쟁이 종결된다면 북한은 러시아에 남아있을 명분이 없을 겁니다. 본격적인 전투가 벌어지기 이전에 귀환을 하게 된다면 김정은이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올 수 있습니다.
11월 5일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했지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속내가 어떨까요?
김정은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에게 굴욕을 맛보았습니다. 만만하게 트럼프를 보다가 호되게 당한 것이고 불에 댄 아이가 불을 무서워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트럼프의 대북 접근 방식이 시즌2에는 다를 것이다 이런 우려 속에서 경계심을 보이고 있고요. 최대한 시간을 두고 탐색해보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최근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에 대한 경호를 상당히 강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내부적으로 뭔가 위험한 움직임이 있는 것일까요?
파병으로 인한 군부 또 민간 부문에서 주민들 사이에 체제 이반 움제, 반 김정은 정서가 퍼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고요. 새로운 경호 장비라든가 차량을 지원한 이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친위 집단을 만나고 노동당 간부들이나 또 군부대를 방문할 때도 경호를 겹겹이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은 전례 없는 일입니다. 여기에다가 파병, 북한군 파병했다는 국제사회의 어떤 위의 대상, 즉 우크라이나도 이제는 김정은을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위협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경호를 대폭 강화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남북한 간에는 평양을 침투한 무인기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가 무인기를 평양으로 날려보낸 것일까요?
북한의 주장대로 한국 정부나 군 당국이 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정부나 군 당국 또 정보 당국이 이런 행위를 감행했을 경우에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무인기 능력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한국의 민간 동호회 단체 등이 북한에 이런 행위를 감행했을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영종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으로부터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결정한 배경과 문제점 등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윤국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예, 한국 정치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겠다는 발언이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야당 대표가 공식 회의에서 한 발언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야당 대표입니다. 야당 대표가 무슨 말을 한 거죠?
예, 한국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발언인데요. 이 대표는 트럼프 당선인이 그동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에 종결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다면서 종전이 실현되면 한반도 평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노벨 평화상 추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궁금한 게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노벨 평화상을 추천할 자격이 있는 건가요?
예, 있습니다. 이 노벨 평화상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군을 정하고 있는데요. 예. 여기에는 각국 국회의원 및 정부 강요도 포함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 것을 포함해서 다양한 이유로 2019년 이후 거의 매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됐지만 실제 수상은 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도 재임 중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국가들의 관계 정상화를 중재한 공로로 후보로 추천됐었습니다.
그렇군요. 트럼프 당선인은 그동안 노벨 평화상에 큰 관심을 보였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이 많은 부분에서 노벨 평화상을 탈만하지만 노벨위원회가 매우 불공정하게 시상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예.
특히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취임 9개월 만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실을 거론하면서 수상자 선정에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대표 그리고 민주당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종전을 지지하는 입장인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밝힌 대로 종전이 한반도 평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유 때문인데요.
예.
이 대표는 저와 민주당은 트럼프 당선인의 강인한 리더십과 종전 의지가 실제 전쟁 종식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응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국의 야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살상무기 등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겠네요.
예, 반대라기보다는 최근 국제정세를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남북 간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 조기 종식을 공언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이 종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성급하게 군사 지원에 나서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네, 한국의 야당 대표가 트럼프 당선인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할 수 있다고 밝힌 그런 내용을 살펴봤고요. 다음은 또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예, 한국의 수도 서울을 관통하는 한강에 선박을 띄워서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한강 수상교통시대가 개막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어제 선박 두 척의 진수식이 경상남도 사천에서 열렸는데요. 한강버스로 불리는 이들 선박은 내년 3월부터 정식 운항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 이 한강에는 관광용 유람선이 운항이 되고 있는데요. 한강버스는 이제 유람선과는 다른 건가요?
예, 유람선은 말 그대로 배를 타고 한강 주변을 둘러보는 관광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한강버스는 시민들의 출퇴근 용도로 사용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예.
이를 위해서 서울 시내 곳곳에 버스 정류장에 해당하는 선착장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네, 선착장은 몇 곳에 있나요?
예, 마곡, 망원, 여의도, 잠원, 옥수, 뚝섬, 잠실 등 7곳에 있습니다. 한강버스는 출퇴근 시간에 15분 간격으로 운행되고요. 평일에는 하루 68회, 주말과 공휴일엔 48회 운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90개의 좌석이 있고요. 좌석마다 닫고 펼 수 있는 받침대가 있어서 운행 중 노트북 컴퓨터 등 전자제품 이용도 가능합니다. 선박 앞뒤에는 자전거 거치대가 마련돼 있고요. 몸이 불편한 이용객들을 위한 4개의 휠체어석도 갖추고 있습니다.
네, 한강버스를 출퇴근용으로 이용하려면 무엇보다 접근성이 좋아야 될 것 같은데 속도가 너무 느려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예, 한강버스는 최대 속도가 20노트, 그러니까 시속 37km입니다.
예.
일반 버스나 승용차 등 지상 대중교통수단에 비해 많이 느린데요. 서울시에 따르면 마곡에서 잠실까지 54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의 출퇴근길 교통 체증을 감안하면 54분은 지상 대중교통수단보다 시간이 크게 더 걸리는 건 아닙니다.
네네.
문제는 접근성인데요. 선착장으로 이어지는 원활한 교통편과 편리한 주차가 과제라고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강버스는 속도로 승부하는 대중교통은 아니라면서 속도는 다소 떨어져도 다른 장점들이 있어서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저도 한강버스가 생기면 한번 타보고 싶다는 생각은 듭니다. 한국은 지금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투데이 2부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